이 여인의 끈질긴 요구에 오랫동안 침묵하셨고,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간곡한 형편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 급기야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왜 이 가난한 여인을 이처럼 멀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금속을 더 나은 금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에도 순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연단하십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고난의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어찌 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이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할 때마다 어머니는 그 딸의 고통에 수십 배의 그러한 더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했고 또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를 드렸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순히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 하나님께서 삶의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큰 걱정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평안함이, 그 형통함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연단의 시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형통한 나를 주셨을 때에는 그 형통함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으로 비롯되었다라고 착각하며 교만해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훌륭한 믿음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난들을 인내로써 견뎌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은 보다 나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진리는요, 놀라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 놀라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역경과 난관을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 큰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위대한 믿음은 모든 역경과 난관 가운데 직면합니다. 그런데 역경과 난관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매우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이 가난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복음에서 소외되었던 이 이방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십니다. 제가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요구에 침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마 그것은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침묵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어떤 요청에 침묵하게 된다면 그 침묵은 훨씬 더 큰 상처가 될 것이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이방의 여인이 복음의 그런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자비와 긍휼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그 민족적인 편견, 차별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십니다. 그것은 아마 이 여인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침묵으로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 여인이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침묵하시지만 주님의 이 침묵이 그녀의 간구를 중단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침묵하심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이 오랜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랜 침묵이 결코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서 더욱 간절함으로 인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중재에 나섭니다. 주님, 이 여인이 끊임없이 와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니 빨리 이 여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 여인을 좀 돌려보내십시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의 계속된 간구로 인해서 좀 불편해하고 또 시달렸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드러내놓고 거절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랜 침묵 가운데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더욱 그녀를 낙담시킬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 이방인들은 나의 돌봄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나는 이방인들인 너희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차별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은혜고 도움이고 필요 없이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끝까지 붙들며 간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She came. 영어로 말하면 came,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뒷걸음질 치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도 주님을 떠나가야지 하고 뒷걸음질 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절은, 주님의 침묵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낙망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도록,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낙망하면 낙망할수록 더욱 굳세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다치고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논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이 가나안 여인이 본래적으로 가졌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여인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이 여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 있어서 상대방 주먹에 맞아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그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결정적으로 그 펀치를 맞으면 KO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전에 선수를 흔들리게 했던 휘청거리게 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펀치가 이 여인에게 날려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핏 보면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 계속해서 자비를 구해야 하는가? 정말 이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긍휼이 있는가? 라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완전히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기도도 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큰 모욕이 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주님은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에게 하십니다. 이 정도 했다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침묵하시고 거절하셔도 더 적극적으로 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했는데 이방인 너희들은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내가 개란 말인가? 이스라엘은 자녀들이고 나는 개란 말인가? 그리고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분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이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어. 더 이상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 상황에도요. 믿음은 또 할 것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에게 돌리는 그 떡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버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버려지는 찌꺼기와 같은 은혜라도 좋사오니 주님 저에게 무엇이든지 주실만한 것이 있다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의 여인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주님이 저를 박대하시고 천대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허락받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와 같은 지극히 적은 것을 주시면 저는 그것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이 문제이고 우리는 더욱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난관이 생기면 우리는 지레짐작 포기하고 물러서기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은 참 아름답구나. 정말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이러한 축복을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침묵하시며 그녀를 멀리하고 쫓아보내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에게 인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세로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더 확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침묵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놓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모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중단하고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 포기를 모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왜 주님은 이 여인을 한동안 어렵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삶에 왜 형통함을 주시지 않는가?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에 환난을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마음에도 한 형제가 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제 20대 초반에 청년 시절에 믿고 따르고 참 좋아했던 형님이 있었습니다. 청년회 회장도 하시면서 참 저에게는 친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의지했고 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형이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형님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을 그렇게 촉구했는데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한 형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잘 깨달지 못할 때 생기는 오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설교자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신약의 야곱이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이 여인을 가리켜 신약의 야곱이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에게 부모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식량은 되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녀는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 가난한 여인이 당면한 문제가 어찌 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문제뿐이었겠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단순히 그녀가 당면하고 있었던 그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면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나와 간구하며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두드리라. 오늘 네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시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또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 문을 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현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어떠한 터널이든지 끝이 있습니다. 어떤 터널은 그 끝이 쉽게 보이지만 또 어떤 터널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아무리 긴 터널도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오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반드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침묵 때문에 어떤 난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자세로 얼마나 절박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십시오. 그와 같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